VOA 세계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 참가를 외교적으로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베이징올림픽의 외교적 거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것은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올림픽에 참가하는 나라들은 관례적으로 선수단과 함께 정부 관리들로 구성된 사절단을 파견해 왔는데 외교적 거부란 정부 사절단을 보내지 않을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미국 정치국 일각에서 베이징 올림픽 참가 거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된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에 앞서 워싱턴포스트 신문 등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당국의 신장지구 위구르인에 대한 인권 탄압에 대응해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거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미국 정부는 신장지구 내 인권 유린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올림픽의 외교적 거부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다양한 범위의 사실들을 들여다봐야 한다며 대통령에게 결정할 수 있는 공간을 남기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2020년 미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이란 국적 해커 2명을 기소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성명을 통해 용의자들은 미국의 유권자들에게 협박을 가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이버 작전에 연루됐다며 2020년 미 대통령 선거와 연계해 투표자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사회적 분열을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에 기소된 이란 국적 세에드 카제미와 사자드 카시아는 미 대선 기간인 지난해 8월부터 석 달간 일부 주의 선거 홈페이지와 미디어 회사의 연결망에 대한 해킹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불법 취득한 유권자 정보를 활용해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를 조장하는 협박성 메일을 보내고 허위 정보를 퍼뜨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특히 유권자들에게 보낸 협박 메일 내용에는 자신들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단체 프라우드 보이스와 연계돼 있다며 투표 조작을 연출한 영상을 첨부해서 보냈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날 미국 대선 개입 시도에 연루된 용의자 6명에 대해 제재를 가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번에 기소된 2명도 제재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타이완이 동유럽 국가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사실상 대사관 역할을 수행하는 공관을 공식 개설했습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어제 공관 개설을 발표하면서 라트비아 주재 타이완 공관 책임자인 에릭 황이 대표처를 이끌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투아니아 가브리엘리우스 란즈베르즈크 외교장관은 타이완 대표처 개설을 계기로 아시아와 인도태평양 지역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해 즉각 반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에서 대표처 설치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공공연한 위반이며 중국에 대한 리투아니아의 정치적 약속을 배반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 정부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국가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는 리투아니아가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7대가 오늘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밝혔습니다. 한국합참은 두 나라 군용기가 이날 오전과 오후 독도 동북방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순차적으로 진입한 뒤 이탈했다면서 영공침범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또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방공식별구역 진입 이전부터 전투기와 공중급유기를 투입해 우발 상황에 대비한 정상적인 전술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국합참은 이번 방공식별구역 진입과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 측의 사전 통보는 없었다며 상황 발생 직후 중국과의 직통망을 통해 중국 측으로부터 통상적인 훈련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합참 관계자는 이번 상황은 중러의 연합훈련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중국 군용기 4대와 러시아 군용기 15대가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진입한 뒤 이탈한 바 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세계 자동차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는 LA 모터쇼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LA 모터쇼뿐 아니라 제네바 국제 모터쇼, 도쿄 모터쇼, 또 베이징 모터쇼 등 많은 관련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거나 또 무기한 연기를 발표했기 때문에 9월에 열렸던 독일 국제 자동차 전시회에 이어서 2년 만에 재개된 LA 오토쇼는 코로나 팬데믹을 딛고 달려나가는 세계 자동차 산업의 시동도 걸고 또 이어질 다른 오토쇼의 개최 여부, 성공 여부를 가늠할 행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LA 오토쇼에는 미국 포드사와 GM, 독일의 아우디와 폭스바겐, 일본의 토요타, 닛산, 또 한국의 현대, 기아자동차 등 30여 개의 세계 완성차 기업과 관련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주제 아래 전시된 천여 대의 자동차가 새로운 기술과 디자인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이번 오토쇼의 가장 큰 특징은 곧 생산 준비에 있거나 신기술을 접목했고 또 미래형 자동차라고 하죠. 현실 가능한 컨셉트카를 다수의 기업에서 내놨다는 것입니다. 또 전기로 움직이는 큰 사이즈의 SUV 차량이 곧 대세가 될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특히 한국 현대자동차가 공개한 좌석을 거실 소파처럼 배치하고 운전대가 없는 몇십 분 만에 충전되고 한 번 충전으로 480km를 달릴 수 있는 고성능의 배터리를 단 미래형 자동차가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국제사회 최대 현안인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뉴스 속 인물은 니카라과의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입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11월 20일 토요일 북한은 대체로 구름 많이 끼고 일요일 아침에는 평안도와 황해도를 시작으로 해서 북부 지역은 비가 눈이 내리고 오후에는 전역으로 비눈이 확대됩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황해도와 강원도 등 남부 지역으로 탁한 공기가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마스크가 필요한 정도고요. 내륙으로는 짙은 안개도 예보돼 있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토요일 아침 삼지연이 영하 7도에서 시작합니다. 희산과 김영권은 영하 5도, 자강도 중강은 영하 6도입니다. 평양 신의주 0도에서 시작하고요. 개성 1도, 해주 2도, 청진 1도, 원산과 장전이 7도입니다. 낮 기온입니다. 삼지연은 3도까지만 오르겠습니다. 희산과 김영권은 6도에서 7도 사이, 청진은 8도, 신의주 9도, 평양 11도입니다. 함흥 원산 13도, 해주 개성 14도, 장전 15도, 낮 최고 기온입니다. 동해상 흐리고 종일 가끔 비 내립니다. 서해는 구름 많거나 흐리고 먼바다 쪽은 오후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흐리고 비나 눈이 내리는 날씨는 월요일까지 이어진다는 예보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정상이 5년 만에 첫 3국 회담을 하고 공동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인 ISK가 아프가니스탄 전역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고 유엔 특사가 지적했는데요. 이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먼저 미주 지역의 세 나라 정상회담 소식부터 볼까요?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이 18일 백악관에서 이 3국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네, 이 세 나라가 정상회담을 여는 게 5년 만이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열린 게 지난 2016년입니다. 서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들 3국 간의 정상회의는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인 2005년에 처음 시작해서 그동안 꾸준히 이어져 왔는데요.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임 기간 4년 동안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다시 가동하게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이들 나라와 마찰을 빚었는데요.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외교, 동맹 복원을 주창하면서 이웃나라들과 관계 결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자, 캐나다와 멕시코라고 하면은 미국 대통령들이 전통적으로 취임 후에 뭐 가장 먼저 통화하는 그런 나라들이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1월에 취임 후 제일 먼저 이 트뤼도 총리와 전화 통화를 했고요. 이어서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인접국에 대한 예우로 이 본격적인 정상 외교에 나선 바 있습니다. 네.
자, 5년 만에 재개된 정상회담인 만큼 이 세 나라 간에 다뤄야 될 의제들이 참 많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크게 이 3개국 공통 의제와 미국, 캐나다, 미국, 멕시코 등이 개별 의제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3개국 공통 의제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국제 보건 개선 방안, 기후변화, 경제협력, 또 남미 국가 등 이 주변국 정세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국가별 개별 의제로는 어떤 것이 올라와 있습니까?
네, 캐나다와는 무역, 또 키스톤 송유관 건설 사업, 그리고 멕시코와는 국경지대 불법 이주민 문제가 비중 있게 다뤄졌습니다.
네, 두 나라 간의 정상회담은 대충의 그 흐름을 알겠는데요. 세 나라 정상, 3국 정상회담 일정은 어떤 식으로 진행됩니까?
네, 양국 간의 개별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두 나라 의제를 먼저 다루고요. 이어서 이 세 나라가 공동회담을 하는 방식으로 전개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주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먼저 회담했고요. 이어서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을 만난 후에 이 3국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네, 자 캐나다하고는 어떻습니까? 껄끄러운 사안이 있습니까?
네, 키스톤 송유관 건설 사업으로 두 나라 관계가 좀 불편합니다. 이 키스톤 송유관은 캐나다에서 미국 남부 텍사스를 잇는 초대형 송유관인데요. 현재는 3단계까지 건설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네 번째 구간을 추가하는 이 키스톤 XL 사업이 추진됐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이 사업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트뤼도 총리는 또 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른바 바이 아메리칸 정책도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 아메리칸이라고 하면 미국산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하자 이런 정책이죠.
네,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미국산 제품 구매를 더 많이 늘리는 이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트리도 총리는 이 정책을 보호주의 정책으로 보고 바이든 대통령과 대화해서 이 문제를 제기할 거라고 회담에 앞서서 말했습니다.
네. 자, 멕시코와의 쟁점은 어떤 겁니까?
네, 가장 큰 현안은 역시 불법 이민자 문제입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 멕시코 불법 이민자 단속을 골자로 한 이른바 멕시코 잔류 정책을 펼쳤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에 이 정책을 중단시키긴 했습니다. 하지만 텍사스와 미주리주가 이에 맞서서 소송을 제기한 상태고요. 조만간에 다시 시행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그 3국 정상회담에서 얻은 성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 이 세 나라의 협력과 결속의 중요성을 확인한 겁니다. 3국 정상들은 세 나라가 이 단합된 미래를 위한 비전, 가치로 강력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 산업 기반을 강화해서 중국 등 다른 나라에 대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어떤 다른 구체적인 조처들도 남았습니까?
네,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세 나라가 이 온실가스 억제를 위해서 2030년까지 석유, 가스 분야의 메탄가스 배출을 최대 75%까지 줄이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에서 빌린 이 수백만 회분 코로나 백신을 다른 나라에 다시 기부하기로 했고요. 중국 신장 지역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도 합의했습니다.
네. 지금 오늘 3국 정상회담에서 나온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이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대한 입장을 밝혔네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트리더 총리와의 개별 정상회담에 앞서서 이 취재진과 함께한 자리에서 내년 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동계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동계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가능성을 언급한 건 처음입니다.
예, 어떤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까?
네, 한 기자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는데요. 그에 대한 답변으로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지만 더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요. 바로 다른 기자에게 질문 기회를 줬습니다.
예, 자 보이콧, 외교적 보이콧이죠? 정확하게 어떤 의미입니까?
네, 올림픽의 선수단은 보내지만 정부 관리들 그리고 주요 인사들로 구성된 공식 사절단은 파견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과거 냉전 시절이었던 이 1980년에 모스크바 올림픽 대회 그리고 1984년 LA 올림픽 대회와는 달리 스포츠 정신에 따라서 선수들의 대회 참가 보장은 하지만 올림픽 기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외교적 접촉은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네. 자, 미국 정부는 왜 이런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까?
네, 중국 신장 지역 등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 침해 때문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이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에 대해서 조직적이고 심각하게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자, 며칠 전에 조 바이든 대통령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첫 정상회담을 했는데 자, 당시에도 이런 문제가 논의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회담의 의지가 아니었다면서 연관성을 부인했는데요. 하지만 회담 직후부터 여러 언론 매체들이 소식통을 인용해서 미국 정부가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미국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정치권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외교적 보이콧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특히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앞장서서 국제사회가 연대해서 이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강행해야 한다고 바이든 정부를 압박해왔습니다.
네. 자, 아직 바이든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 건 아니지만 이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중국의 반응 나왔을까요?
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에서 신장 문제는 내정으로서 외부 세력은 어떤 명목이나 방식으로도 간섭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신장에 강제 노동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건 억지고 사실과 다르다고 반발했는데요. 그러면서 스포츠를 정치화하는 건 올림픽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고 전 세계 선수들의 이익을 해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지금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정세가 지금 상당히 불안하다고요?
네, 데보라 라이언스 유엔 아프가니스탄 특사가 17일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아프간의 최근 동향에 관해 보고했는데요. 라이언스 특사는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 ISK, IS 호라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ISK가 아프간 전역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 경각심을 촉구했습니다.
네, 자 ISK 호라산, ISK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의 연계 조직이죠.
네, 맞습니다. 주로 아프간에서 활동하고 있는 극단주의 무장 집단인데요. 특히 지난 8월 미군의 아프간 철수 과정에서 카불 국제공항에 대한 대규모 테러 공격의 배후로 알려지면서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집단입니다.
네, 지금 어느 정도나 그 세력을 확장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이 됐습니까?
네, 라이언스 특사에 따르면 ISK의 활동 범위가 전에는 수도 카불 그리고 일부 지역에 국한됐었는데요. 지금은 아프간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들의 활동 움직임도 크게 늘었다고요?
네, ISK가 장애했다고 주장하거나 관여한 공격이 지난해에는 60건 정도였는데요. 올해는 300건 이상으로 급증했다고 라이언스 특사가 설명했습니다. ISK의 공격은 대개 이슬람의 또 다른 종파인 시아파를 겨냥한 것들입니다.
네, 자, 지금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 과도정부가 장악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지난 8월 중순에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재장악했고요. 8월 31일부로 미군과 국제연합군이 아프간에서 완전 철수한 후에 과도정부를 수립하고 아프간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네, 자 탈레반과 IS 호라산, ISK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네, 탈레반도 이슬람 순위파, 원리주의 무장 세력인데요. 하지만 미국이 테러 조직으로 규정하고 있는 IS와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ISK는 미국이나 서방세계에 대한 탈레반의 태도가 미온적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지난 8월에 탈레반이 아프간을 재장악한 이래 폭탄 테러 등의 공격을 자행하면서 탈레반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탈레반은 이 ISK 공격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탈레반은 ISK 공격에 맞서서 대응 작전을 전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라이언스 특사는 현재 정황으로 볼 때 탈레반이 ISK 확장을 저지할 능력이 없다는 게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라이언스 특사는 또 한편으로 이 탈레반의 대응작전 자체도 우려했습니다.
네, 탈레반의 대응작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네, 탈레반이 ISK 퇴출을 명분으로 해서 ISK 조직원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초법적으로 구금하거나 살해하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라이언스 특사는 그뿐만 아니라 전직 정부 관리들, 보안 요원들에 대한 가택 수색, 부당 구금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믿을 만한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금 아프간의 인도적 위기도 아주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프간은 탈레반에 다시 넘어가기 전에도 오랜 내전, 가뭄, 관료들의 부패 등으로 인도주의적 위기가 심각했었는데요. 탈레반이 재장악하면서 국제사회가 그동안 개발 지원 등의 명목으로 제공했던 원조금마저 거의 끊긴 상태입니다. 유엔은 전체 인구 약 3,800만 명인 이 나라에서 2,300만 명이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국 정부가 석유 천연가스 회사들의 멕시코만 일대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한 데 대해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휘발유 가격 상승과 관련해 정유 회사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 법무장관들이 이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이 어린이에게 미치는 부작용에 관해 합동수사에 나선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입니다. 자, 미국 정부가 멕시코만 일대를 석유 회사들에 임대하기로 했군요.
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멕시코만 일대에 석유와 천연가스 시추를 허용하는 조처를 단행했습니다. 내무부는 17일 8천만 에이커, 그러니까 약 32만 4천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면적을 석유 천연가스들에 임대하기 위해 입찰을 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석유 시추를 위해서 공공구역을 민간 기업에 빌려준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 17일 경매에서 전체 면적 가운데 170만 에이커, 즉 약 6,680제곱킬로미터에 대해서 엑슨모빌과 쉐브론을 비롯한 일부 석유 회사들이 낙찰을 받았는데요. 300개가 넘는 시추 지점에 대한 임대 가격은 약 1억 9,200만 달러에 달합니다.
네. 그런데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예,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환경정책에 역행하는 움직임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계약은 지난 제26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폐막한 지 며칠 만에 나온 결정이라서 더 큰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이 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의미하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데 있어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친환경 정책을 펼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하자마자 파리 기후협약에 재가입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요. 또 올해 4월에는 기후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왜 이 멕시코만 일대에 시추를 허용한 걸까요?
예,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라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연방정부가 관할하는 모든 공공토지와 수역에 대해 석유와 가스 채굴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었는데요. 이에 따라 시추를 위한 신규 임대도 중단됐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 결정이 뒤집힌 거네요.
예, 10여 개 주가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반대하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지난 6월 루이지애나 연방법원이 의회의 승인이 없이는 시추 중단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며 정부가 다시 임대를 하도록 명령한 겁니다. 이 당시 공유지의 에너지 개발을 관장하는 내무부는 법원의 결정을 이행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네. 자,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가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들 강조를 하죠. 그 영향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난 2018년 미국 지질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 화석 연료 산업의 전 과정, 그러니까 석유 시추와 정제, 운송을 거쳐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발생하는 오염이 미국 전체 온실가스 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약 23%에 달했습니다. 자, 이런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환경단체들은 이 정부가 에너지 개발을 위해 공유지를 임대하는 걸 강력하게 반대해 왔습니다.
네. 자, 정부의 이번 조처에 대해서 법적인 조처도 할 수가 있겠군요.
네, 뭐 이미 지구정의라는 환경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소송이 현재 계류 중인 상태에서 17일 낙찰이 이뤄진 겁니다. 지구정의의 브레트니 하디 선임 변호사는 VOA에 바이든 행정부엔 몇 가지 다른 대안들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대안이라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예, 하디 변호사는 우선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법원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는 인근 대륙붕의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외변 대륙붕 법률에 따라 임대 결정을 할수 있는 충분한 재량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바이든 정부는 현재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항소심에서 결정이 나오기까지 임대 결정을 늦출 수도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반면에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는 쪽도 있겠죠?
물론입니다. 이 석유 관련 업계에서는 정부의 임대 결정을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석유협회의 프랭크 미케아 롤라 부회장은 VOA에 이 연방 토지와 수역에서의 석유, 천연가스 생산은 경쟁력 있고 믿을 수 있는 에너지를 미국에 조달할 것이며 환경 보존과 교육, 사회 기관 시설 등 주와 지역 정부에 필요한 재정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미국의 석유 사업 관련해서 소식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휘발유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조사를 촉구했다고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17일 연방무역위원회 FTC 리나 칸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최근 휘발유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이와 연관된 정유 회사들의 불법적인 행태가 있는지 조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자,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기 전에 최근에 휘발유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먼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미국 자동차협회 발표에 따르면 17일 현재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3.41달러, 그러니까 3달러 41센트입니다. 자, 캘리포니아 주 같은 지역에서는 갤런당 평균 휘발유 가격이 4.7달러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자, 상무부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에 비해서 6.1% 그리고 전년 동기 50%가까이 올랐습니다.
예. 자, 다시 대통령의 서한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한에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예, 바이든 대통령은 이 휘발유 가격을 올리는 정유 회사들의 반소비자 행동의 증거가 많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신은 반경쟁적 혹은 잠재적 위법 행위로 인해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들이 더 비싼 휘발유 가격을 지출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위원회가 이 휘발유 가격 상승에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볼 권한이 있는 만큼 즉각 행동에 나설이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반소비자 행동의 증거가 많다,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인 증거도 언급을 했습니까?
네, 뭐 이날 서한에서 구체적인 증거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다만 정유업계 비용은 내려가고 있는데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지적한 그 부분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 지난달 기준 비정제유 가격은 5% 하락한 반면에 휘발유 소비자가는 3%가 올랐다는 지적인데요. 자, 이런 설명되지 않은 비정제유 가격과 휘발유 소비자가의 차이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 평균 격차보다 훨씬 더 크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의 서한을 받은 FTC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까?
네, 뭐 즉각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히진 않았습니다. 이날 FTC 대변인은 위원회는 이 사안에 관해 우려하고 있으며 이를 앞으로 살펴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휘발유 가격과 관련해서 이 FTC의 조사를 요구하는 게 바이든 행정부가 처음은 아니죠.
예, 이전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도 FTC에 휘발유 가격 상승에 관해 조사할 걸 요청한 바 있습니다. FTC는 지난 2011년 오바마 전 대통령의 요청에 대해서 휘발유 가격 상승은 국제 유가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조사 요청에 대해서 업계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엑슨모빌과 쉐브론 등 미국 2대 석유 회사는 뭐 별도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 미국 석유협회는 바이든 대통령의 조사 요청에 반발했습니다.
네. 협회 쪽에서 어떤 부분에 반발을 했을까요?
네, 협회는 휘발유 가격의 상승은 기본적으로 경제가 코로나 팬데믹에서 회복하는 과정에서 휘발유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기 때문에 발생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의 행동은 근본적인 시장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정부의 결정이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가격이 진정이 되려면 공급이 먼저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산유국들은 기존의 증산 방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거죠.
예, 자, 미국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이 경제 회복기에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석유 생산량이 부족하다며 추가 공급을 요구를 했는데요. 석유 수출국 기구 OPEC과 러시아 등 비오PEC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 플러스는 지난 4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 매달 하루 40만 배럴씩 증산하기로 한 계획을 다음 달에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주요 산유국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당시 이 세계 에너지 수요가 급감하자 생산량을 대폭 줄였는데요.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서 수요가 늘고 있지만 이들은 팬데믹 이전만큼 생산량을 확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기 있는 인터넷 소셜미디어죠.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여러 주가 조사에 나선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사진 공유 소셜미디어인 인스타그램이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의 신체와 정신에 유해한 내용을 게재했는지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일부 주 법무장관들이 합동수사에 나섰습니다. 자, 초당적 법무장관들의 모임은 18일 인스타그램의 모 회사인 메타가 어린이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인스타그램의 모 회사 메타. 우리가 잘 아는 그 페이스북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페이스북이 얼마 전에 회사명을 메타로 바꿨는데요. 페이스북은 최근 인스타그램이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내부 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 내부 고발자의 조장이 나오면서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네. 내부 고발자가 의회에 출석하기도 했죠.
예. 자, 내부 고발자는 페이스북의 제품 매니저였던 프랜시스 하우건 씨인데요. 이 하우건 씨가 TV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페이스북이 고객의 안전보다 이익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폭로했고요. 이어서 상원 의회에 출석해서는 페이스북이 갈등과 분열을 부추겼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각 주의 법무장관들이 직접 이 문제를 들여다보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번 수사는 민주공화 양당의 협력으로 이뤄지게 됐는데요. 캘리포니아주와 플로리다, 매사추세츠주를 비롯한 최소한 9개 주 법무장관이 동참했습니다. 자, 법무장관들은 메타가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접속 시간을 늘리거나 인스타그램에 더 많이 접속하도록 유도했는지 등을 파악할 걸로 알려졌는데요. 자, 이를 통해 실제로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렸는지, 메타가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할 예정입니다.
네. 요즘은 그 소셜미디어 사용하는 연령대가 상당히 낮아지지 않았습니까? 어린이들도 인스타그램을 많이 하나 보군요.
예, 하지만 이에 대한 위험성은 별로 언급되지 않았는데요. 자, 캘리포니아주의 맛본타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메타는 인스타그램이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신 건강과 건강한 삶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무시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며 이 전국적인 조사를 통해 메타가 어린이들에게 위해를 가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것이고 또 메타가 법을 어겼는지도 밝혀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입니다. 지난주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6이 석탄 사용 감축 등 내용을 담은 글래스고 기후조약을 채택하고 끝냈습니다. 각국 정부는 당초 일정을 연장해가면서 성명 채택에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국제사회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지구온난화란?
지구온난화란 간단히 말해서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 즉 지구가 더워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지구는 지표면의 열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이상기온, 기후변화가 일어납니다. 전문가들은 인류가 19세기 산업화 혁명 시대를 지나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산업화 시대 이후에 지구의 평균 온도는 섭씨 1도 이상 올랐습니다. 지구의 온도와 기상 변화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기 시작한 1880년부터 1980년까지 이 100년 동안 지구의 온도는 10년마다 평균 0.07도씩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1981년부터 이 상승폭은 배 이상 증가해서 지난 40년 동안 지구의 온도는 10년마다 평균 0.18도씩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지구는 단 한 번도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20세기, 즉 1901년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이 100년간 지구의 평균 온도는 섭씨 약 15도였습니다.
지구 온난화의 원인.
지구가 이렇게 더워지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과학자들은 자연적인 현상 외에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이산화탄소나 메탄 같은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한 걸 가장 주목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는 태양 광선의 하나인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 또는 반사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온실가스는 영어로 그린하우스 가스라고 하는데요. 농작물을 재배할 때 인위적으로 적정 온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비닐하우스를 만드는 것처럼 온실가스도 생명체가 살기 적당하게 지구의 온도를 유지하는 온실 효과가 있습니다. 만일 이런 온실가스가 없다면 지구는 생명체가 살 수 없을 만큼 추운 행성이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점점 과도하게 배출되면서 지구의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지구 온난화 현상이 생기고 결국 가뭄, 홍수, 이상고온 등의 기후변화를 유발한다는 겁니다. 온실가스의 종류는 여러 가지인데요. 이 가운데 이산화탄소와 메탄, 이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등 6대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석탄이나 석유를 연료로 사용할 때 나오는 기체인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현상.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폭염이나 폭우 같은 극단적인 이상기후로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생태계마저 파괴되면서 미래 인류의 삶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덥고 건조한 기후가 계속되고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는 지역이 늘어나면서 농작물이 자라나지 못하고 동물들이 죽어가면서 인류의 식량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지구온난화가 계속되면 극지방이나 산간지대의 빙하가 녹게 됩니다.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고 북극곰이나 남극 펭귄 등 동물들의 서식지도 사라지지만 인간에게도 큰 피해를 초래합니다. 각종 환경보고서에 따르면 해수면 상승으로 섬들이 사라지고 해안지역이 유실되면서 인간도 삶의 터전을 잃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닷물이 더워지면서 각종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등 생태계도 파괴되고 있는데요. 이 역시 인간의 먹거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국제적 노력.
국제사회가 지구온난화 현상에 본격적으로 주목하기 시작한 건 1980년대 무렵입니다. 198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가 출범하는가 하면 1992년에는 온실가스 배출을 이기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유엔 기후변화 협약을 채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는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담은 교토 의정서가 채택됐습니다. 이 교토 의정서는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정으로 대체됐습니다. 이 파리 기후변화 협정의 골자는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로 제한하고 더 나아가서 섭씨 1.5도까지 넘지 않도록 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전 세계를 주도하는 미국이 2019년 유엔의 파리 협정 탈퇴를 공식 통지하면서 파리 기후변화 협정은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후변화는 사기라면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각종 환경 규제가 미국의 경제와 일자리에 막대한 피해를 불러온다고 주장했는데요.
We can no longer delay or do the bare minimum to address climate change.
하지만 그의 후임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첫날에 파리 기후변화 협정 재가입을 선언하면서 원상 복귀했습니다.
인류를 향한 적색 경고.
최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6차 평가 보고서 제1실무그룹 보고서에서 이대로 간다면 오는 2040년 이전, 즉 앞으로 20년 안에 지구의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신음하는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온실가스를 하루속히 줄여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 정부는 당초 파리협정 체결 당시보다 더 공격적인 목표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05년 대비 5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하면서 중국과 인도 등을 압박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입니다. 최근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다니엘 오르테가 니카라과 대통령입니다. 다니엘 오르테가 니카라과 대통령은 1945년생으로 현재 76살입니다. 한때는 반독재 정권의 붕괴를 주도한 혁명가였지만 이제는 그 자신이 종신 집권을 꿈꾸는 독재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니카라과 중부 촌탈레스주의 중산층 노동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요. 그의 부모도 반정부 투쟁에 앞장섰고 이런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르테가 대통령이 반정부 활동하다 처음 체포된 건 15살 때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그는 당시에는 반정부 지하 세력이었던 산디니스타 민족혁명 전선에 가담해서 본격적인 투쟁에 나섰고요. 한때는 당국의 수배를 피해 쿠바로 망명해서 게릴라 전술을 배우고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이후 그는 산디니스타 민족혁명 전선을 지휘하면서 투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1979년 소모사 정권이 붕괴한 후에 그는 과도정부 수반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1984년 치러진 대선에 출마해 승리하면서 니카라과 혁명 후 첫 대통령이 됐습니다. 오르테가 대통령은 임금 인상과 문맹 퇴치, 토지 개혁 등을 통한 부의 재분배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소모사 정권의 장기 독재에 시달려왔던 니카라과 국민은 처음에는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는데요. 하지만 미국과의 관계 악화, 경제난, 언론 탄압 등으로 민심은 점점 악화했고요. 결국 그는 1990년 대선에서 패해서 우파 정권에 권력을 넘겼습니다. 이후 그는 줄곧 야인 생활을 하다가 2006년 다시 대권 도전에 나서서 당선됐습니다. 집권 이기 그는 대통령 연임 횟수를 제한하지 않도록 헌법을 개정하면서 장기 집권의 틀을 마련했고요. 200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임기의 대통령직을 3번 연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7일 대선에서 승리를 선언하면서 또다시 정권 연장을 회칙하고 있습니다. 오르테가 대통령은 1979년 로사리오 무리오 여사와 비밀리에 결혼했다가 2005년에 정식 결혼했습니다. 무리오 여사는 오르테가 정부 대변인과 장관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2017년 부통령에 취임했는데요. 올해 70세인 무리오 여사는 오르테가 정부의 실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에 따라잡기 오늘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다니엘 오르테가 니카라과 대통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잘 모르겠다라고 말할 때 I don't know, I have no idea, 또는 I have no clue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clue, C-L-U-E, clue라는 단어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유래를 알아보고 clue, 단서, 실마리, clue가 사용된 여러 가지 수거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word clue has an origin story that may surprise both native English speakers and those learning English.
clue, 단서, clue라는 단어는 원어민들과 영어를 배우는 사람 모두를 놀라게 하는 유래가 있습니다.
The origin of the word combines a Greek myth, a labyrinth, danger, and knitting.
이 단어의 기원은 그리스 신화, 미로, 위험, 그리고 뜨개질이 조합되어 있습니다.
A monster called the Minotaur lived in a labyrinth on the island of Crete.
미노타우로스라는 괴물이 크레타섬 미궁에 살았습니다.
From time to time, people were sent inside the labyrinth as sacrifices.
때때로 사람들은 제물로 미로 안에 보내졌습니다.
They could not find their way out, and the Minotaur killed and ate them.
그들은 밖으로 나가는 길을 찾지 못했고, 미노타우로스는 사람들을 잡아먹었습니다.
Except for one man.
한 사람만 빼고요.
Theseus volunteered to go into the Minotaur's labyrinth.
테세우스는 미노타우로스의 미로에 자원해서 들어갔습니다.
But before going in, Theseus unraveled a ball of yarn.
그러나 미로에 들어가기 전 테세우스는 실타래를 풀었습니다.
He battled the Minotaur and killed it.
그는 미노타우로스와 싸웠고 괴물을 죽였습니다.
Then he followed the yarn back to the opening of the labyrinth and came out alive.
그리고 실을 따라와 미궁 밖으로 나와 살 수 있었습니다.
In the 1590s, a ball of yarn was called a clue, spelled C-L-E-W.
1590년대 실뭉치를 clue, C-L-E-W라고 불렀습니다.
Because of this Greek myth about Theseus, and possibly other stories too, the meaning of clue began to change.
테세우스, 그리스 신화, 그리고 아마도 또 다른 이야기들 때문에 clue, C-L-E-W의 의미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By the 1620s, the word meant something that will lead to a solution.
1620년대까지 이 단어는 해결책을 이끌어내는 어떤 것을 의미했습니다.
After more time passed, the spelling changed to C-L-U-E, the way we spell it today.
더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철자 C-L-U-E, clue로 바뀌었습니다.
By the late 1940s, someone who didn't have a clue meant someone who didn't understand something.
1940년대 후반, clue, 단서가 없는 사람은 어떤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으로 의미됐습니다.
You can use it to talk about someone who doesn't know a specific thing or about someone who is generally ignorant.
여러분은 클루라는 단어를 어떤 것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나 또는 대체적으로 무지한 사람을 말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강의를 듣고 이해가 잘 안 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Did you understand what the teacher was talking about? Nope, not a clue.
당신은 그 선생님이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했어요? 아니요, 전혀 못했습니다. 모른다라는 표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I have no idea. I have no clue. I don't know.
로익솝의 노래 You Don't Have a Clue 들어보시죠.
But you don't have a clue. This party hasn't ended yet. Not for me and you.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이 파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당신과 나에게는.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클루, CLUE, 클루 단어의 유래와 not have a clue, 전혀 모르겠다는 표현 공부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